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구약에서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왕국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왕국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틀에 박힌 이벤트를 볼 것입니다. 또 이벤트를 고유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삶을 명확하게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우리는 서로 다른 운영 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삶에 대한 운영적 사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운영적 원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훈련으로 인해 우리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의 핵심은 예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 사이의 여러 가지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저희 아빠는 단호하게 그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윌리엄스, 우리 가족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따라 사랑과 평화의 능력의 정의의 자유의 진리를 행하는 예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문화적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사람들. 이 권력의 사람들을 제목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 논란의 여지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아브라함 링컨을 말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역경을 견딜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능력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유도 미사일과 오도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의 문제는 무책임하고 방종한 사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권력자들이 대중이 아닌 대중을 위해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거릿 테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숙녀가 되는 것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작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권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자 부패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생각이나 탐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잘못 이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큰 잔악 행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기를 맑게 하고 혼란을 없애고자 합니다. 저는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문제. 두 번째, 힘의 환상. 세 번째, 왕국 권력의 사람들. 먼저 권력의 문제. 권력 문제의 근원은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무력감과 의존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서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권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빚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페이오프하고 또 차를 페이오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남에게 맡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원합니다. 우리는 컨트롤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실제로 성취해야 할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성에 대한 겁니까? 인류에 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초기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것이요. 잘 관리해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한해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반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운명에 대한 권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모든 인간의 마음의 끝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서 2장을 보도록 요청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때 새로운 제국이 생겼습니다. 그 제국은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배자들을 그들의 수도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왕이자 장군 느부드라네살을 소개합니다. 이 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힘센 사람에 대해 수상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꿈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여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제 이 꿈은 거대한 인물이 이 동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이 모든 달은 그의 꿈 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조각상의 발을 이르렀을 때 그는 이 돌이 부딪히면 금이 가는 철과 진흙의 발을 보았고 그 형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어나 이게 나야? 여기에 내 왕국입니까?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힘을 잃는 걸까? 여기에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무엇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권력을 얻더라도 우리의 불안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 욕망이 실현되고 일단 이루어진다면 거의 즉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대해 마침내 자리를 잡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파워플레이를 하든 또는 옆집 사람을 괴롭히거나 식당에서 서버를 학대하는 행위, 이것은 모두 정말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벌을 주는 일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생각에 저항하고 강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제가 논의하고 싶은 두 번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힘의 환상. 그럼 지금 다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앞으로 와서 내 꿈을 말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서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여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방금 설명한 것은 사람의 왕국입니다. 조각상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는 각 왕국 또는 제국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인간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인류 문명을 상징합니다. 상업, 문화, 인간의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그 동상이 사람의 손으로 부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금, 은, 동, 철과 같은 모양의 진흙이 있지만 보잘것없는 돌이 나타납니다. 그 뒤 몇 구절 후에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돌이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겸손에 대한 부름이자 권력의 환상에 대한 대결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가진 힘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실질적인 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을 정의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기, 태어난 지역, 태어난 가족,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6절과 40절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저는 이번 주에 알렉스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도덕주의적, 치료적 이신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치료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은 존재하고 세상을 창조했지만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환상에 대해 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환상에서 살 수도 있고 왕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왕국의 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힘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힘, 그리고 이것의 큰 아이디어는 우리가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의 요점은 여러분이 무력하거나 운명론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힘을 보고 그것을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기대되는 권력의 부족을 한탄하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화 중 하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얻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는 방법, 즉 우리 방법이 세상과 다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 왕국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왜곡한 세속적인 힘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관습을 건너뛰셨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인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 권력의 작동 원리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기 3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자기 권세를 알고 종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권세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재정의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력을 수용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실 때 이 부서진 세상에서 그의 왕국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은혜는 권력에 대한 우리의 바닷물 갈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를 통해 권력을 재정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권력을 재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정의하셨습니다.